사무엘하서 8장 15절부터 9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 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대 사람과 블레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 속담에 그 인품이 좋으면 한 마당 뒤에 시아버지가 아홉이라는 그런 그 속담이 있습니다. 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속담일 것인데 뜻이 뭐냐면은 여자가 품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서 시합이 될 사람이 마당에 가득하더라. 그러한 그 얘기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품성이 좋아야만이 따르는 사람이 많다. 이걸 비유하는 그런 그 내용의 말입니다. 뭐이 말처럼 사람이 세상을 좀 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성격도 좀 좋아야 되겠고 인품도 좋아야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 좋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세상을 좀 원만하게 인간관계도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잘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인품을 놓고 보면은 그 다윗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를 죽이려고 기를 쓰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냥 살려주는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또 9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불러가지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그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다윗도 자 인품이 꽤나 좋았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다윗은 그 태평성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쟁했다 하면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이 잘 나갈 때일수록 옛것을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서 현재의 평안함을 누리기 바쁘고 또한 좀 교만해지기 쉬운 거.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쩍 모른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예전에 아주 옛날에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줬던 그런 요단을 생각을 하면서 그 후손에게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다윗이 좀 인품이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그런 짐작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다윗의 인품을 지금 뭐그 칭찬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다윗의 이러한 그 얘기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한 개인의 인품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말하는 어떤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좋다는 좋은 성격의 사람, 이걸 뜻해서 인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볼때 인품이 좋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볼 때도 옳은 사람이다. 사실 그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품이 좋다는 그것하고 신앙은 같은 분류로 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사람 좋고 뭐 성격 좋고 품성이 괜찮은 이걸 가지고 어떤 신앙과 연결해 가지고 생각해 버리죠. 신앙이 좋으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들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신앙으로 인해서 때로는 타인에 대한 용서가 분명히 나와지는 것이고 또 신앙으로 인해서 인내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또한 약자를 돌아보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는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인품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인품을 말하고 그 인품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또 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본문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신자 그러면은 아주 쉽게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뭐냐? 그러면 또 쉽게 교회 다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신다라고 하는 그건 역시도 그러한 수준에서도 또 멀리 또 벗어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자신을 신자로 분명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나를 신자로 여기느냐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무엇을 가지고 신자로 여기고 있느냐? 내게 있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것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은 그 하시지를 마세요. 신자라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나를 신자로 여기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냥 우리는 막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소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뭔가 느낌으로 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그냥 인정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무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신자가 뭐냐? 뭘 가지고 우리가 신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또 무엇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것, 또 뭐가 신자로 살아가는 모습이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그 8장 15절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공과 의라는 그런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데 공과 의로 그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과 의라는 것 줄임에는 공이라는 이런 말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과 의로 공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공의가 뭐냐? 공과 의가 뭐기 때문에 그걸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는 거,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사실 그 공과 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이 다윗에게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이다. 이러한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말한 대로 다윗의 그 공과 의는 무엇이었을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8장부터 9장까지 같이 연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봄과 의, 그게 뭐냐? 그게 9장에서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이 봄과 의구나. 봄과 의구나. 이렇게 9장이 그 8장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불러가지고 그 신분을 높여주고 또잘 대접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서 남은 후손을 지금 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의 종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남았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아들이 절뚝발입니다. 이런 그 말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당장 사람을 보내가지고 므비보셋을 데려와라 지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밭을 다 다시 돌려주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왕과 함께 같은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이 므비보셋을 왕과 함께하는 신분, 다시 말해서 왕의 아들과 동일한 그러한 신분으로 높여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처럼 대접을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면 왕의 아들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므비보셋을 어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이라고 한 그것 때문에 보복하는 이것이 아니고 그를 오히려 높여주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하는 바로 이 모습이 다윗의 본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본과 의로 다스렸다 이렇게 말한 뒤에 이 므비보셋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다윗의 본과 의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것을 다윗의 본과 의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 어떤 공과 의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해버릴 거예요. 만약 다윗의 공과 의를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면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공과 의, 공의를 앞지린다. 그렇다면 뭔가 부패가 없는 사회로 만들었고 또 어느 한쪽 기울어짐없이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또 이러한 식으로 공과 의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공과 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자손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절에 오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요나단이 누구인지 다 아시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다윗이 죽음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를 목숨을 걸고 살려준 그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단을 인해서 이러한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그럼 요나단이 자기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걸 보답하기 위해서 후손을 찾아가지고 그를 잘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만약에 요나단의 자기를 그 구해줬던 일에 보답하려고 찾는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 보상의 차원이 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용이 아니란 얘기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집에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뒤 41호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하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요나단을 인해서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것이죠. 요나단 집에 인자를 베풀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사람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뭐였습니까? 7절에 아까 말한 대로 밭을 주는 것이고 내 상에서 먹으라는 것. 바로 그게 은총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은총입니까? 일단 므비보셋은 다윗에게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접한 원수 집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울과 함께 몰락했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란 것이죠. 더구나 므비보셋은 두 발이 다 모두 절뚝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되지 못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사해 봐야 오히려 귀찮은 것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므비보셋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을 다윗이 대접을 하고 자기 아들처럼 대우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다윗의 은총이었습니다. 왕이 아들로 대우하는 것. 결국 므비보셋은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받아서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팔자가 달라진 것이죠. 다윗이 설령 므비보셋을 돌아보지 않아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게 되고 불러서 아들처럼 대접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것. 이게 다윗의 공과 의라 그 말입니다. 약속을 위해 약속으로 인해 행하는 것.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 이게 권과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은 우리들 이야기 그대로가 지금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므비보셋이 우리들의 그 처지와 모습을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은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너희로네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이런 말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베푼 은총과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대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누구냐면은 이러한 은총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고 왕자처럼 대하는 것은 약속으로 인해서 은총을 베푼 것이지 므비보셋이 어떤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하겠다는 이것도 역시 오직 은총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절대적으로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건 법이 아니고 은혜란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으로 다스림 받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인 조치가 뭐겠습니까? 법이 기준돼 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는 심판이죠. 법에 의해서. 또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 그 말입니다. 죄를 범한 그대로 법을 가지고 처리해 버리시는 것. 이게 법적인 조치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스린다면은 그 법에 의해서 상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법망에 걸려든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내 딴에는 하나님 법도 잘 삽니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법을 내어놓고 우리를 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몽땅 다 하나님 법망에 다 걸려들 수밖에 없어요. 법에 의해서라면 우리는 벌써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될 사람의 진하지를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벌써 사형 선고받고 사형이 이미 이행되어야 될 그러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은총으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아들로 배우받게 하시는 것. 이게 베풀어진 은총이라고 하는 것. 과연 이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마음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자리하고 있느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은혜가 없이 우리는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너무 값싼 것으로 전락되어버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 것, 심판을 받아야 될 자를 용서하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으신 그 은혜, 그 사랑 이것보다도 세상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걸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여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겨버리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진심으로 내 속 깊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어떤 반응 보이겠습니까? 은총을 받았으니까 열심히 봉사해서 은총에 보답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법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주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차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주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 그게 하나님을 법적인 수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나 큰 오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있단 말이냐. 뭘 가지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은혜로 만나신단 말입니다. 끝까지 은총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고 성질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요, 해도 안 되는 사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진짜 해도 안 돼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자기에게 베푸는 은총에 크게 감사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죽은 개로 표현하거든요. 이걸 두고 참 무비보셋이 너무 자기 비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은 그냥 일부러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춰가지고 다윗에게 뭔가 좀 겸손 뜨는 척하는 이게 아니고 실제 자기를 죽은 개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알고 은총을 아는 사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비보셋은 자기의 처지는 자기 존재에 비해서 베풀어진 은총이 너무나 크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같은 존재는 이러한 은총을 받을 들어갈 만한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이게 웬 은총인가 하는 그러한 감사에서 그러한 고백이 지금 나와지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의 경우만 생각해도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것만 생각을 해도 이런 은총은 내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한 것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심정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두 발 다 몽땅 절뚝거리고 있는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자기를 생각하면은 역시 다윗의 은총은 너무나 과분할 수밖에 없다. 그게 무비보셋의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걸 생각하니까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아는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무비보셋이 이러한 고백 이것보다도 더 진실된 신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를 죽은 개 같은 존재로 보게 되었다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말할 수 없을 정도 너무 과분한 것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 그게 참내 신자의 심정이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큰 덕목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행위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행위로 판단해야 된다면은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기가죽을 거예요.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고 더 바르게 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인보다 더 인품이 좋은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 얼마든지 차고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사는 것은 베풀어진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르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온통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들은 불구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곧 악한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의 악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을 어떤 자연의 그런 재해를 보고 또한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조물주를 언급을 하고 생각하는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지도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악함이다. 그걸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힘 가지고 내가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목숨을 유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지로 숨을 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병을 막고 있고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껏 이나마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더 무엇을 바라겠냐는 것이죠. 이미 주어진 것만 가지고도 주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앞에서 항상 부족하다 하면 어떤단 말입니다. 신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주어진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베풀어진 은혜 안에서 행복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만족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미 내가 받아 챙겨놓고 있는 은혜의 귀함과 그 가치를 모르고 아예 생각지 아니하는 것. 이게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위대하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내 실력 정도면 얼마든지 내 계획대로 원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여기냐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기 계획대로 자기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어디로부터 오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중요한 것은 므비보셋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건 신자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두발다 절뚝거리는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힘 가지고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얘기입니다. 돈 벌어 먹고 살아가는 거요. 내 힘이라고 여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만한 여건과 조건과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껏 돈 벌어서 먹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수 있는 고백은 이 종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사실은 그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신자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이 있기,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신자로 이길 수 있느냐? 답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은총이 너무나 감사할 때, 그 감사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신자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으로 내 속에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보고 자기를 판단해야지. 어떤 행위를 보면서 내가 이러한 좋은 일을 하니까 내가 신자가 아닌가. 그것은 엄청난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가지고 안 돼요. 1년 365일. 백날 생각해도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살아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1년 동안 곰곰이 궁리를 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없으니까. 있다면은 내 욕심껏 살아온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의 순종,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뭉기며 살아온 것. 그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제 말에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대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깔아 뭉기고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고 살아온 것. 내 잘났다 하면서 내가 챙기기에 바빴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끝까지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대접하겠다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생명 있게 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어.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사랑과 용서 은혜 그걸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역시도 세상을 바로 그런 사랑과 용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즉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랑과 용서 은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 그런 할 일이 여러분께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16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여러 사람 직책을 주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뭐 제사장, 뭐또 신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그 직책을 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 이런 사람 이런 직책 받았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들이 모두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그렇게 지금 언급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을 돕는다는 얘기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공과 의로 그들 역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을 다스렸다면 여러분 역시도 사랑과 은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부름받은 자의 그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으로 다스렸는데 우리는 내 고집으로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은총을 받았으면 은총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 확고하게 굳게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다스림 받고 있는가? 그걸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가 그걸 드러내는 항상 그걸 증거하기 위한 그 일에 힘을 다 쏟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사람이 모인 곳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부자, 가난한 자, 높고 낮은 이런 계층이 절대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교회는 누가 모이는 겁니까? 죽은 개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말이 자꾸 욕 같은데. 죽은 개 같은 사람만 모이는 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경험만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났다는 모습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건 잊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니까 자꾸 만남에는 시기가 보여지고 경쟁이 보여지는 것이지. 자기의 존재, 무위보세처럼 내가 쓸모없는 이러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는 것. 내가 참으로 하나님 도움이 아니면 살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고 용서가 아니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자구나. 자기 본질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신자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라면은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그래 고스란히 보여질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깊이 깨달으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가치와 그 귀함을 깊이 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처럼 이르간 쓸모없는 참 죽은 개 같은 이런 날을 예, 무엇 시간 돌아보십니까?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여러분 심리 가득 채워진다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복이 가득한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는 가운데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돌아본다면 이미 하나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미 멸망받은 자로 처해져야 될 마땅한 그러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총으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 거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기 상에 삼게 먹는 자로 대접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상에서 우리도 함께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높이시고 대접하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므비보셋처럼 이 종이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자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돌아보시고 나의 본질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에서 므비보셋과 같은 그러한 고백이 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내속 깊이 깊이 우리가 깨닫고 또한 체험하고 알면서 부족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진 부유한 자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자의 삶이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하나 오직 은총을 따라서 은총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